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29일 요웰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이 같은 협력 중단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그간 북한을 세 차례 방문한 바 있으며 북한과 우간다는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한국과 우간다 국방부는 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속도전인 70일 전투가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200일 전투를 추진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5월 26일에서 28일까지 평양에서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꾼 연석회의가 진행됐으며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200일 전투가 선포됐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월 중순부터 70일 전투를 펼친 바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9일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반 총장은 특히 하회마을에서 임진왜란 당시 재상을 지낸 류성룡 선생의 고택을 방문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반 총장이 류성룡과 같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 총장은 전날에는 전직 총리 4명을 포함한 각계 원로 13명과 만찬을 했습니다. 앞서 반 총장은 25일 제주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이면 한국 시민이 된다며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때 가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의 이러한 언급은 올해 말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뒤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72살인 반 총장은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2004년에서 2006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7년부터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29일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의를 맺지 못해 올해 이란인들은 성지 순례를 사우디로 갈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IRNA 통신에 따르면 알리 잔나티 이란 문화종교부 장관은 이란 측 성지 순례 협상단이 리야드로 갔지만 사우디 측이 보인 언행 탓에 결렬됐다고 말했습니다. 잔나티 장관은 29일까지 사우디 정부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결국 이란인들은 올해 성지 순례를 못 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잔나티 장관은 30일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이란 언론들은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를 방문한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도통신이 28일과 29일 벌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55.3%로 지난달에 비해서 7%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8%가 잘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30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라디오 뉴스포커스와 팝스 잉글리시가 방송됩니다.
뉴스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세계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남북한이 군사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직원분들이 또다시 탈출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유럽에 노동자를 파견해 강제 노동을 시켜 연간 최대 19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은 이현철, 김영권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는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두루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 워낙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의 순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나라들이 여기 포함되는지를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G7 즉 주요 7개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일곱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발전한 7개 나라인데요. 그래서 서방 선진 7개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7개 나라가 전 세계 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 7개국 순회들은 27일 회의를 마치면서 정상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 속에는 뭐 경제, 인권, 보건, 난민 뭐 그리고 여러 지역과 국가들의 현안 문제 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북한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계속해서 이현철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그 최근 도발에 대해서 G7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27일 채택된 정상선언에서 북한이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어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또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G7 정상들은 북한이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와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공동성명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또 앞으로 어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하지 말고 국제 질서에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도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거론을 했는데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 우려에 북한 당국이 제대로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별도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김영근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미일 정상회담 후 또 오바마 대통령 혼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북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핵심은 북한 정권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겠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잠시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North Korea is a big worry for all of us. They're not at the point right now where they can effectively hit U.S. targets. But each time that they test,
네, 북한은 우리 모두의 큰 걱정거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이 현재는 미국의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 실패할 때마다 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위협이다란 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이 뭐 단기적으로 큰 위협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기적으로는 분명 위협이라고 말을 했고요. 아울러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고립된 불안정한 정권 또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국제 규범과 원칙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가 자원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계속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째 도발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세계 어떤 나라보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 대상이 되고 있고 그 결과 애꿎은 북한 주민들만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먼저 G7 정상회담에 관한 소식 얘기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남북 군사회담에 관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북한이 남북 군사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지난주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그 같은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이 한국 국방부 대변인 말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네, 이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이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이 북한 측 제의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얘기를 계속해보죠.
네, 남북 군사회담 얘기를 꺼낸 것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었습니다. 이달 초 열렸던 그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북 군사회담 개최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이어서 지난 20일에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공개선언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지체 없이 화답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를 했고요. 또 하루 만인 21일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가 한국군 당국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24일 오후에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명의로 21일과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재차 보냈습니다. 북한은 이 통지문에서 5월 말 또는 6월 초 군사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하자는 북한 측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남북 사이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북측 요구에 당장 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앞서 한국 국방부 대변인 말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네. 이런 북한의 거듭된 제의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거부 입장인 거죠?
예. 뭐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만 비핵화가 선행돼야 북한과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는 건 진정성이 없는 위장 평화 공세고 가짜 평화란 겁니다. 앞서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들으셨는데 문 대변인은 과거에도 북한 정권이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또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자신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와해시키고 또 한국 내부의 공론 분열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대남 통전 책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 7차 당대회 인선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 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과 정무국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모두 겸직한 인물은 이 세 명이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그리고 김영철 리만건인데요. 이 핵군수사령탑인 리만건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죠. 또 미국의 제재에는 리만건과 이 김영철이 모두 올라와 있고요.
네.
유럽연합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핵심 제재 인물들을 이런 여러 요직에 앉힌 건 당분간 건설적인 남북 대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한국 정부의 현 상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정부가 말하는 이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네. 그동안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그것은 북측이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 당국자가 최근에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약간 그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아울러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선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재가입하는 등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면서 핵폐기를 비롯한 관련 시설 파괴 등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하나로 거론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북한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 예상이 드는 것들인데 그러면 북한이 남측의 입장이 그렇다는 걸 모르고 있을 리는 아닐 거고요.
네네.
그러면 그런데도 북한이 거듭해서 대화 제의를 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우선 실질적으로 당대회에서 핵 억제력을 나라 안팎으로 공표를 하고 또 3대 세습체제가 완성됐다는 것도 함께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 내지 오만을 바탕으로 오히려 유화공세를 하고 또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대체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군사회담에 역점을 둔 건 휴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고 5.24 조치 해제라든지 여러 실리를 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특히 남북군사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진정성보다는 한국의 대북방송, 이 심리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 축, 두 가지 축을 나누는데요. 첫째는 감시, 통제, 검열, 공포 정치를 둘 수 있겠고 둘째는 그 외부 정보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외부 정보와 비교하는 걸 차단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삐걱거리고 있는 정보외벽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대북방송 심리전을 차단할 목적이 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7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시대의 산물인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일관되게 틀어주겠다라고 공포한 것 역시 우려사안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지적이 이제 흥미롭습니다. 이 정 전 장관은 대표적으로 이 북한과 남북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대화 접촉을 계속해야 됐다고 강조해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조국 통일 3대 헌장은 다시 남한을 분열시켜서 북한 주도의 적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이게 이제 1980년대까지 북한이 주장했던 건데 이것을 네. 다시 이게 꺼내든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앞당길 목적으로 중국을 활용해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이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죠.
네. 이 남북 군사 회담이 마지막으로 열린 게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몇 차례나 열렸고 또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2014년 이후에 남북 군사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를 보면은 남북 군사 회담은 그 동안 총 48번이 개최가 됐습니다. 특히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많이 개최됐는데요. 그때 21번이 개최가 됐고. 이어서 또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27번이 열렸습니다. 먼저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경의선, 동해선, 도로, 철도 연결 등 남북 교류 협력의 군사적 지원 관련 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또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충돌 방지와 공동 어로 실현 문제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주요 의제로 협의를 했고 실무회담에서는 장성급 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문제 등 남북 교류 협력의 군사적 지원과 보장 문제 등을 중점 협의했습니다. 그동안의 회담을 통해서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 같은 이런 논의들의 열리는 그 협의의 장이 마련이 됐지만 북한이 해상 분계선 재설정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면서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을 미북 대화로 돌려보죠. 한국 언론들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당국자들과 미국 국무부 전직 고위 관리들이 이달 말에 스웨덴에서 접촉을 할 것이라고 보도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현철 기자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언론이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당국자들과 또 미 국무부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오는 29일께 1박 2일 일정으로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측에서는 대표적인 미국 통인 한성열 외무성 미국 국장과 또 최선희 부국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두 사람이 참석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요. 또 미국 측에서는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낸 토머스 피커링과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트랙2 접촉, 2013년과 2014년 유럽과 중국 등지에서 간헐적으로 개최가 됐고요.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다가 지난 2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한 차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현직 관리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 회담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국무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김영권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실효성이 없다는 게 미 국무부의 반응입니다.
네.
국무부 대변인은 저희 VOA에 그런 입장을 직접 밝히면서요. 관련 회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련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트랙2 회동, 그러니까 이제 공식 관리들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끼리의 회동을 이제 보통 트랙2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접촉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일상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는 미국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사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회의가 서로의 입장을 탐색하고 하고
네.
또 회의에 참석했던 전직 미 관리들이 국무부에 비공식적으로 내용을 전한다든가 정책 방향을 언론 인터뷰 혹은 공개 토론회에서 제안해서 미 정부가 또 이를 참고하고 또 정책에도 반영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 주재 북한 대사들이 잇따라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일축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과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 부위원장은 APTN과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나쁠 것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세평 대사 또 현학봉 대사 두 대사는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대선에 이용되는 게 전부고 일종의 선전이나 광고와 같다 이렇게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또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 역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마침내 최종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해서 오는 7월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 공화당의 후보 지명 수락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의 그 북한에 대한 언급 또 대북 정책 말이 좀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서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김행권 기자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그에 앞서서 앞서 북한 관리들이 이 트럼프 후보의 말에 진정성이 없다라고는 지적을 했는데
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역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냥 남발하는 어떤 이 공약 가운데 하나지 실질적으로 이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은 말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 트럼프 후보 김정일 제1위원장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까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17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고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서 이제 관심을 끌었었죠. 하지만 나중에 또 다시 이제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에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사가 돼도 북한에 가지 않고 미국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제3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이 선거용이다. 그래서 나중에 철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2007년이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적대 국가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런 공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하지만 백악관에 입성해서는 미북 관계 현안을 제대로 학습한 뒤에 이제 김정일을 만나는 계획을 이 접었다는 거죠.
네.
당시 오바마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런 오바마 후보를 뭐 순진하다 이렇게 뭐 비웃기도 했었는데, 이 한편 클린턴 후보 측은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란식 해법과 비슷한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압박을 지금보다 좀 더 강화를 해서 이란처럼 북한 정권이 스스로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클린턴 후보 측의 대북 정책의 이제 핵심 기조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지난주 미국과 북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큰 관심을 모았던 뉴스 중에 하나는 북한의 해외 식당 노동자 탈북 사건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정업원들이 또다시 탈출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이탈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탈북민의 그 안전 문제, 그 외교적인 문제, 주변 국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체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것이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셨는데요.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 대변인 말은. 그런데 이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탈출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들 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지난 16일쯤에 탈출해서 태국 모처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탈출한 종업원은 2명 또는 3명으로 알려졌고요. 이들이 탈출한 지역은 중국 산시성 시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한국 외교부도 기자 설명회를 통해서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최근에 탈출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탈북민들의 안전 또 외교적인 문제, 주변 국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몇 명이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정확한 정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의 한 탈북 지원 활동가가 그 BOA 전화통화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중국 시안의 한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종업원들 3명이 지난해 가을부터 탈출을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탈출한 이들과 동일한 인물들인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식당에서 일하면서 외화벌이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했고 또 한국 사정도 알게 되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렇게 그 한국의 탈북 지원 활동가는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3일에 그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뉴포커스가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이들 여종업원들의 탈출 사실을 최초로 전하면서 이들이 시안이 아니라 상하이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들으면서 아직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이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네. 혹시 그 신변에 어떤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정보원들이 어디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더 밝혀진 내용이 있나요?
네, 앞서 뭐 한국 외교부가 이제 확인만 하고 구체적인 네. 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언론들도 이제 이들을 도왔던 탈북 지원 단체들 관계자들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좀 다릅니다. 이게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3명이 있다. 네. 2명이 있고 한 명은 아직 중국에 숨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왜 이들이 태국 난민 수용소에 있냐 이제 이건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난달에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한 그 13명의 케이스와는 좀 이제 다른 경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13명은 중국을 이제 나올 때 북한의 공식 여권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제3국에 가서 이제 그곳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갔다는 얘기죠.
네네.
하지만 이분들은 지금 이제 라오스를 경유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탈북민들이 한국을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경로죠. 네, 라오스로 네. 갔다가 태국 네. 가서 태국에 도착하면 이제 불법 이제 입국자이기 때문에 태국 법에 따라서 몇 주 내지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 그런 경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탈북한 여종업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탈북민들이 거쳐가는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태국에 갔다는 그런 정황을 볼 수 있겠고요. 탈북 지원 단체들이 이제 개입했다는 그런 정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종업원들이 단체들의 연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단체들이 이 식당에 가서 여종업원들에게 제안을 한 것인지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뭐 검색란에 찾아보면 단체들의 연락처라든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이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태국을 통해서 한국에 빠르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라오닝성 수도인 선양에서 일하다 영업난으로 소도시인 산시성 웨이난으로 옮겨갔다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7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회를 전후해서 이렇게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잇따라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그 연관이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그 몇 가지 이유들이 그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무엇보다도 그 지난 3월 초에 유엔 안보리에서 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 북한의 그 해외 식당들이 큰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그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대북 제재 때문에 달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 막히니까 그 해외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또 무리하게 달러 상납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그 압박을 받은 그 식당 종업원들이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관측들이 있고요.
네.
또 근본적으로는 그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서울에 도착한 13명의 식당 종업원들이 진술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대북 제재로 북한 체제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돼서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통일부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그 한 종업원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한국 TV와 드라마를 시청했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알게 돼서 한국에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또 다른 종업원은 현지에서 여행을 다니고 TV를 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한국에서는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해외에서 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또 한국 영화를 통해서 한국의 현실태와 문화 수준을 알게 됐다는 진술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 그동안 북한에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하고 싶어서 탈출하게 됐다 이런 진술도 나왔습니다.
네, 가끔씩 이 흘러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네. 여종업원들이 한복을 입고 음식을 제공을 하고
그렇죠.
또 노래도 부르고 또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북한이 해외에 파견하는 이 식당 종업원들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이 방송을 듣는 평양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평양의 뭐 중산층 가정 딸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네.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고위관리의 딸들은 아니고요.
네.
제가 사실 중국에서 이 북한 식당들을 뭐 여러 번 가봤는데 이게 물어보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 평양 상업대학 출신이고요. 실습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런
그래요?
얘기를 이제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일부 고위층 탈북자들에 따르면 대학교까지는 아니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서비스 업종 등에 일하다 차출돼서 해외로 나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뽑는 기준은 이런 출신 성분, 그러니까 토대가 아주 명확해야 하고요. 미모, 또 예능 수준을 보고 뽑는다고 합니다.
네.
소속은 대외봉사총국, 또 인민봉사총국, 6.17 무역회사 등 여러 곳에서 파견을 하는데 나와서는 우선 뭐 대외봉사총국으로 소속돼서 지시를 받고 있지만 다시 북한에 소환 뒤에는 이제 배치를 이제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BOA와 인터뷰한 전직 식당 관계자는 그 생활비로 월 10달러에서 15달러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 20달러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한국이나 이 미국에서 그 웨이터 웨이트레스 종업원으로 일하면 한 달에 한 2,000불에서 2,500불 정도는 받거든요.
네, 미화로 계산해서.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하면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적은 액수죠. 네. 10달러, 20달러니까.
네, 네.
뭐 대신에 이제 파견이 끝나고 이제 조국에 소환될 때는 현금 2,000달러에서 2,500달러를 한 번에 받고 또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세탁기 같은 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는 뭐 뇌물을 주고라도 이런 해외 식당에 나가려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 네.
하지만 뭐 감시, 통제, 단속이 있고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서 이 조직 생활이 전반 다 힘들다고 이 전직 종업원은 저희 VOA에 설명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그 해외 나가서 식당을 하는 분들은 완전히 개인 사업인데요. 자기들이 식당 열어서 그냥 그
그렇죠.
돈 자기가 자기 돈 벌고 그러는 것인데
네.
이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들 얼마나 있습니까 숫자가?
네, 뭐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 보면 전 세계 한 12개 나라 정도에 130여 개가량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 130여 개 가운데 중국에 90개 또는 100개 정도 이렇게 대거 몰려 있고요. 베이징, 선양, 단둥, 상하이 이런 중국 대도시에 한 곳에 많게는 6개, 7개 이렇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외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주로 동남아 국가에 많이 진출해 있고요. 또 러시아나 홍콩,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데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는 유일하게 그 네덜란드에 해당화 식당이라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가을에 문을 닫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식당은 그 1990년대부터 조금씩 늘어나서 김정은 체제가 드러난 2012년 이후에는 또 30% 정도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 식당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해외 식당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중요해졌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식당들이 유엔 제재 또 한국의 독자 제재가 나오면서 이제 타격이 네.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전해드린 대로 한 130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난 유엔 제재가 시작된 이후에 불과 두 달 만에 20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두 달 만에 한 6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은 거죠.
네, 네.
적지 않은 북한 식당의 주요 고객들이 이제 한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들 특히 동남아 같은 곳은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영업이 잘 안 된다. 아, 이럴 정도로 이제 많은데
네.
한국 정부가 현지 한인회 또 여행사에다 북한 식당을 이용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히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이렇게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20여 곳이나 두 달 만에 이제 문을 닫는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죠. 북한 식당 한 곳의 매상이 한 20~30만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요.
연간인가요?
그렇죠.
네,
연간이요.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돈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다. 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은 식당 이외에도 여러 업종의 노동자들을 해외 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유럽의 북한 전문가가 밝혔는데요. 이 실제로 북한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벌어들이는 돈이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네, 북한이 유럽에 파견해서 그 노동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14억 달러에서 19억 달러다. 렘코 브레커 네덜란드 라이덴 교수가 밝혔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유럽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 실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인데요.
네네.
인터넷 매체인 바이스 독일판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 규모를 감안해 보면 14억 달러 또는 그 19억 달러 적지 않은 그 아주 큰 액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북한이 유럽에서 일하는 노동자 한 명으로부터 연간 최대 3만 5천 달러까지 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그 추산을 하면서 그같이 분석을 한 겁니다. 브레커 교수는 북한이 지난 2~3년 동안 수출을 많이 못해서 외화를 벌지 못했고 그래서 노동자를 유럽을 포함해서 그 중국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히 북한이 유럽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제 규모가 크고 또 인건비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비싼 편이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실제로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그 받는 돈은 한 달에 80달러에서 110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북한 당국이 모두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임금도 본인이 전체를 다 가져가지 않은 것은 참 어려운 사정인데 네. 이 노동 환경 또한 아주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입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북한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한 사람이 1년에 받아야 하는 돈이 3만 5천 달러인데
엄청난 돈이죠 북한에서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가져오는 돈 한 달에 한 80달러에서 110달러 정도라니까 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네. 이게 놀라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국제 그 노동 기준으로 보면 노동 착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부분을 이제 정부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 임금의 문제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노동 시간입니다. 이제 국제적인 일반 기준으로는 하루 8시간. 저희도 이제 하루 8시간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북한 노동자들은 적어도 12시간에서 많게는 15시간, 16시간 이렇게 일한다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UN이라든가 여러 이제 국제 기구에서 큰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이게 노동 착취라기보다는 이게 현대판 노예다 이런 네.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미국의 그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들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북한 정권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붕괴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 내용 간단히 정리해보고 또 그와 다른 또 견해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북한 내 불안정이 정권의 붕괴를 주도할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최근에 부임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2006년 이후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기가 2-3년 정도인 걸 감안하면 북한 정권이 적어도 2-3년 안에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샤프 전 사령관을 보고 있습니다.
샤프 사령관과 반대되는 또 견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샤프 사령관이 그렇게 전망한 근거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정도거든요. 내부 네. 불안정 요인이 크다. 북한 주민들이 이제 외부 정보도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듣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북한 정권의 그 김정은 정권의 그 공고화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스스로 자살 행위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제 샤프 전 사령관의 말인데요.
네네.
이 반면에 보월벨 전 사령관, 이제 샤프 전 사령관의 전임자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군사력을 꽉 틀어주고 있고 바로 지척에는 세계 경제 1, 2를 다투는 강대국이 또 그런 거를 또 지지하고 현상 유지를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역사적인 전례를 볼 때 정권이 붕괴된 적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이 현상 유지를 깨고 북한 정권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압박하고 그래서 남북 통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쉽게 붕괴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벨 전 사령관의 분석입니다.
네. 자, 오늘은 남북한이 군사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는 소식,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정원분들이 또 다시 탈출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 소식, 그리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강제 노동 관련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 김영권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팝스 잉글리시.
안녕하세요. 팝스 잉글리시의 부정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모두가 궁금해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적당한 운동을 해라.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소금을 적게 섭취해라 등등 이 몸이 건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얘기 꼭 빠지지 않는데요. Winter, spring, summer, or fall. Got a 당신에겐 친구가 있잖아요. You've Got a Friend, 캐롤 킹의 노래 잠시 들으셨습니다. 이 속상하고 힘들 때 친구가 달려와서 옆에 있어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되는데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팝스 잉글리쉬, 오늘은 캐롤 킹의 노래 You've Got a Friend, 당신에겐 친구가 있잖아요. 이 노래 가사 해석해보고요.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어 가사 낭독은 VOA 영어 방송의 스티브 엠버시입니다.
When you're down and troubled.
When you're down and troubled.
우울하고 힘들 때. 여기서 down, D-O-W-N. down은 depressed와 같은 뜻으로 쓰였죠. 우울한이란 뜻입니다.
I'm feeling down today.
오늘 우울하네요 하는 뜻이고요. down, D-O-W-N. down은 또 어떤 병에 시달리는 이런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My son's down with a bad cold.
우리 아들이 지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라는 뜻이죠.
And you need some love and care.
And you need some love and care.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때.
And nothing, nothing is going right.
And nothing, nothing is going right.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Close your eyes and think of me.
Close your eyes and think of me.
눈을 감고 나를 생각해 보세요.
And soon I will be there.
And soon I will be there.
그러면 내가 곧 갈게요. 직역하면 내가 곧 그곳에 있을 거예요가 되는데요. 내가 곧 거기 가겠다. 내가 가겠다.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겠다는 의미죠. 어떤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I'll be there
이렇게 답하기도 하는데요. 참석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I'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Saturday. Can you come?
이번 토요일에 제 생일 파티 열 건데요. 오실 수 있나요?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Of course. I'll be there. Thank you for inviting me.
물론이죠. 갈 거예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To brighten up even your darkest night.
To brighten up even your darkest night.
칠흑 같은 밤조차 밝혀주려고. Brighten up. Brighten. B-R-I-G-H-T-E-N. Up. U-P. Brighten up. 밝아지다, 밝히다란 뜻이죠.
The northern lights brightened up the sky in a stunning display of color.
오로라가 아주 아름다운 색으로 하늘을 밝혔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Your kind letter brightened up my day.
당신이 보내준 다정한 편지 덕분에 하루가 밝아졌어요. 이런 뜻입니다. Brighten up은 또 생기를 불어넣어주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Colorful paintings can brighten up any room.
화려한 색의 그림은 방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런 뜻이죠. 네, 캐럴 킹의 노래 You've Got a Friend 1절 가사 해석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캐럴 킹이 직접 작사, 작곡했는데요. 영감을 얻어서 단숨에 곡을 썼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곡을 썼다기보다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썼다는 거죠. 어쨌든 이 노래는 친구가 힘들 때 만사를 젖혀두고 달려오는 우정의 중요성, 소중함 이런 보편적인 정서가 들어있어서요. 이 노래가 나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후렴구입니다.
You just call out my name.
You just call out my name.
그냥 내 이름을 부르세요. Call out. C-A-L-L, out, O-U-T, call out. 여기서 큰 소리로 외치다, 부르다란 뜻이죠. 특히 어떤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ane called out to Peter to come down.
제인은 피터에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뜻이죠.
And you know wherever I am.
And you know wherever I am.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I'll come running to see you again.
당신을 다시 보려고 달려올 거예요.
Winter, spring, summer or fall.
Winter, spring, summer or fall.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All you have to
All you have to do is call.
그냥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And I'll be there.
And I'll be there.
그러면 내가 갈게요.
You've got a friend.
You've got a friend.
당신에겐 친구가 있잖아요. 캐럴 킹의 노래 You've Got a Friend 후렴구 해석해봤습니다. 캐럴 킹은 1970년대 많은 사랑을 받았던 미국 가수인데요. 캐럴 킹은 1971년에 It's Too Late이라는 노래로 빌보드 인기 순위 정상에 올랐는데요. You've Got a Friend와 It's Too Late 두 곡이 모두 같은 앨범에 실려 있습니다. 당시 캐럴 킹이 앨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동료 가수 제임스 테일러도 같은 녹음실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제임스 테일러가 You've Got a Friend 이 노래를 듣고 무척 마음에 들어해서 따로 녹음을 했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음반을 발표하면서 본의 아니게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기 순위에서는 제임스 테일러가 이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Winter, spring, summer, fall. 제임스 테일러가 부른 You've Got a Friend는 싱글로 발매돼서 빌보드 인기 순위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If the sky above you,
If the sky above you
당신 위의 하늘이
grows dark and full of clouds
grows dark and full of clouds
점점 어두워지면서 구름이 잔뜩 끼고 grow dark, grow, G-R-O-W, dark, D-A-R-K, grow dark, 점점 어두워지다란 뜻이죠.
It grew dark, so everybody went home.
하늘이 점점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모두 집에 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And that old north wind begins to blow.
And that old north wind begins to blow.
북풍이 불기 시작하면
Keep your head together.
Keep your head together.
당황하지 말고 keep one's head together. Keep, K-E-E-P, head, H-E-A-D, together, T-O-G-E-T-H-E-R. Keep one's head together.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다, 침착함을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together를 빼고 keep one's head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In difficult times, It's very important to keep your head together.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죠.
And call my name out loud.
And call my name out loud.
내 이름을 크게 불러보세요.
Soon you'll hear me knocking at your door.
Soon you'll hear me knocking at your door.
그러면 곧 내가 당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Knock at one's door. Knock, K-N-O-C-K, at A-T, door, D-O-O-R. Knock at one's door. 누구누구의 문을 두드리다, 노크하다란 뜻이죠. Knock on one's door. 이렇게 at 대신에 on, O-N, on을 쓰기도 합니다.
Did you hear that? Somebody's knocking at the door.
들었어요?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캐럴 킹의 노래 You've Got a Friend 가사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임스 테일러가 부른 You've Got a Friend가 미국에서 인기 순위 정상에까지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사람 다 이 노래로 1972년에 권위 있는 빌보드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임스 테일러는 당시 빌보드 음악상 팝 부문 남자 가수상을 받았고요. 캐럴 킹은 작곡가에게 주는 상인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0년에 합동 공연을 하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Now ain't it good to know that you've got a friend?
Now ain't it good to know that you've got a friend?
친구가 있으니 참 좋지 않나요?
When people can be so cold.
When people can be so cold.
사람들이 아주 냉정하게 굴고
They'll hurt you. Yes and desert you.
They'll hurt you. Yes and desert you.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요. 당신을 저버리고
And take your soul if you let them.
And take your soul if you let them.
가만히 있으면 당신의 영혼까지 앗아가려고 하죠.
Oh, but don't you let them.
Oh, but don't you let them.
오,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네, You've Got a Friend, 당신에겐 친구가 있잖아요. 캐롤 킹의 노래로 가사 해석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나온 표현 몇 가지 복습해보죠. Brighten up, 밝아지다, 밝히다, 또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다. Call out, 큰 소리로 외치다, 부르다. Grow dark, 점점 어두워지다. Keep one's head together,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다, 침착함을 유지하다. Knock at one's door, 누구누구의 문을 두드리다, 노크하다, 이런 뜻입니다. Pops English,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인데요. 이 캐럴 킹의 노래 You've Got a Friend, 당신에겐 친구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When you're down and troubled and you need some love and care and nothing is going right, close your eyes and think of me and soon10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저희 B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